안녕하세요. 구매향기 자매님들. 저희는 이번 학기에 RC 스프롤께서 저술하신 거룩함으로 나아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장을 돕는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다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성화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셨나요? 우리가 성화의 목적을 알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제 그럼 성장할 일만 남았나요? 우리가 세운 목표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성화는 장거리 경주이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힘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할수 있나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처럼 뒷짐만 쥐고 있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상호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과 같이 되었나요? 되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의 길이 얼마나 먼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성화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 자신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죠. 더 자주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이긴 여정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화를 힘쓰라, 달려라, 싸워라 라는 활동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화는 영적 전쟁입니다. 누구와 아니면 무엇과의 전쟁일까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잘 알고 싸워서 물리쳐서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인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세상. 둘째, 육신. 셋째, 마귀라는 방해 요인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듯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하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첫째,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곳입니다. 물리적 지구와 우주입니다. 찬송에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또한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질병, 죽음, 파괴, 폭력, 온갖 범행과 폭력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케인 헬레네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와 여러 주들이 많은 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길 두려워하고 전염병을 두려워하며 끝없는 재난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제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자연일 것입니다. 폭풍과 지진, 기후와 이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측정할 수는 있지만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재난을 통해 세상이 파괴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자연이 인간을 거스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이 종종 우리를 대적하게 만드셨는데 이것도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죠. 성경에서 언급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세속성입니다. 세속성이란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듣거나 또 하죠. 저 사람은 너무 세상적이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이 세상에 물들었다는 거죠. 세속성이 위험한 이유는 세상의 성향과 행동과 양식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속성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고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셨죠. 이 구별된다는 뜻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거룩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 주위 나라 민족들이 행하고 지키는 것들을 따라하게 되었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거슬려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채택한 삶의 시스템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중 하나가 낙태이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낙태를 쉬쉬했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벌써 합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초점은 낙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관습에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것이냐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수용되면 비도덕적이라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라고 묻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지? 라고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보지? 무슨 책을 읽고 있지? 그리고 이 세상이 지지하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을 자신의 뜻대로 편한 대로 결정하여 뱃속의 아기를 낙태시키는 것입니다. 성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그 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영적 성장의 방해 요인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심리학이 교회에 들어왔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람이 즐기는 오락 프로그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최근에 저는 조금 슬프고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젊은 여성이 아기를 낳는데 지금 아기가 아직 어린데 애를 이제 키우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엄마나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조언을 듣는 것보다 틱탁이라는 데서 조언을 얻는다고 합니다. 저는 젊은 세대가 아니라서 틱탁을 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어머니 시대의 방법은 구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하늘을 향해 소리치며 사람들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천천히 스며든 사상과 생각, 개인주의, 번영주의,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를 아시죠?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뜨거워서 뛰쳐나오지만 천천히 열을 가하게 되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도 이 개구리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방해 요인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본받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비롯한 규범과 기준과 행동규칙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범과 기준과 규칙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요구와 욕망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초월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 지배 아래 있나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탄이 지휘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을 거슬려 살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두 번째 방해 요인인 육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셔서 다 알겠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가 굉장히 저는 컨퓨징 하더라고요. 헷갈려가지고 여러 번 읽었는데 성경에 육신이나 육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소마이고 다른 하나는 사륵스인데요. 소마는 물리적 육체를 뜻합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몸. 이게 소마. 다른 하나는 사륵스인데 이것은 물리적 육체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육은 사륵스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이죠.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타락과 오염을 설명하기 위해 전적 타락을 가르칩니다. 전적 타락. 조금 타락한 게 아니고 완전한 타락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봉독한 로마서 1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근데 거기에 있는 그런 죄 진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를 거역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부모를 거역한 적이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전적 타락은 첫째로 사람의 모든 측면에 오염과 부패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책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온 집에 꽉 찬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클라젯에 가도 화장실에 가도 베드룸에 가도 뭐가 납니까? 연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이 뭐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뭘로? 죄로. 죄로 오염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들 이게 감이 오시나요? 이제는? 그러면은 저는 불이 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집에서 살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 냄새 때문에. 둘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을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좀 노력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는 벌써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그러므로 모두 죄인이에요. 모두. 익셉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바울이 언급한 싸움은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하는 악한 성향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가리키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 영혼,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숙제에 당신의 세상에 대한 욕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욕구보다 더 큰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말이. 여러분, 이번 주 키워드가 중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파악과 극복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파악과 극복. 무엇을 파악?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성화롭게 사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자. 그런데 다 개개인이 조금씩 이 지금 저희가 오늘 세 개를 배울 건데 이거 말고도 개개인이 살면서 방해되는 요인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TV가 없어요. 그러면 뭐 TV가 방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만약에 TV를 켜놓고 TV를 본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TV를 보면 그 TV는 방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 삶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살핀 다음에 극복. 극복.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글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 특히 자녀들이나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아주 정확하게 말해줄 거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삶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둘째는 새사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살찌워야 합니다. 새사람을 살찌워야 되고 이 옛사람은 굶겨 죽여야 돼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everyday language로 말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떻게 살찌는지 알아요. 그렇죠? 저는 잘 알아요. 아주 많이 먹으면 됩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그러면은 우리의 새 사람을 강화하고 살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푸드를 잘 먹어야 돼요. 아이들도 잘 먹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크잖아요. 근데 뭐 군것질하고 안 좋은 거 먹으면은 이빨 썩고 맨날 병원에 가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새 사람, 나의 새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Nurture 해야 됩니다. Nurture. Take care 해야 돼요. Take care. 우리의 body만 take care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take care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자신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옛사람이? 당신의 욕망과 생각과 의지를 주님의 뜻 아래, 주님의 말씀 아래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며 반응하며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말씀 아래 두며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적 성화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인,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급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리치셨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유혹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후로 사탄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교활한 계책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죠.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구절은 사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였고 베드로전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말씀은 그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보다 강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강력하고 교활하고 음험하고 교모하다고 하더라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죠. 그가 힘이 있지만 그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전능하십니다. 사탄은 매우 영리합니다. 하지만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 많은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스스로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한순간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믿는 자들의 성장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믿는 자들을 유혹하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유혹합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참소하는 자라는 말은 비난한다는 말이죠.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였습니다. 그의 더러운 대제사장의 옷을 여호와께 지적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더러운 가운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지난 죄를 들먹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알아보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탄의 비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력화하고 상처를 입혀서 그리스도와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 죄를 정죄할 때, 비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쉬운 줄 알았더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저자가 쓰신 expression, 표현이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보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이십니다. 그의 의가 우리를 가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구주를 닮기 원하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 이것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에베소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세요. Rejoice!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따라가지 말고 저희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얽매는 세력을 물리쳐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